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죠. 먼저는 이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깨지 못하기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교회를 보호해 주길 위한 기도를 온 교회가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끔 그 사명을 위한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사명 가운데 함께하기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기도를 이제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장면이 31절인데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근데 성령이 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떨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그러니까 보여졌고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어떤 오감으로 우리가 체험되어지게끔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막연한 어떠한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모인 무리들 안에 진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어떤 전조가 보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보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요 패턴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현상과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는 거죠. 예. 기도를 함께 열심히 했더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명의 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패턴이 지금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현상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가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오순절에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 된다라고 참 많이들 얘기해요. 사실 한국에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옛날에 정말 그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무지의 땅에 와서 선교 복음을 전하고 50년, 60년, 70년대에 이르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대부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000년 넘어오면서 경제적인 쇠락과 함께 이 교회도 굉장히 큰 지금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위기입니다. 정말 그 지금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뭐 지금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다음 세대의 비율이 3%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막 20%까지 한국의 그 기독교율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20%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 이렇게 보면 기독교율이 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의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우리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1점에서 1.5%, 그러니까 그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1919년도에 1700명, 700만 명의 인구 중에 고작 1%에서 1.5%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33인의 종교 리더, 민족 리더자들 안에 16명이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은 작았지만 수는 적었지만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대성장을 경험했죠. 근데 지금은 양적으로도 줄고 그 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영향력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 중에 위기죠. 그러니까 다 교회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정말 그나마 있던 교회들도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 가면 정말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위기인데, 이 위기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영적인 쇠락을 경험할 때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패턴이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그 또한 부흥의 그 전초의 어떤 현상들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자고한 마음을 다시 한번 꺾으시고 추락할 대로 추락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킬 날이 오실 거예요. 정근가도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날에도 오순절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천명, 5천명씩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일들이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 부흥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31절에 성령의 충만은 언제 받았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함의 그 이유가, 원인은 뭐냐면,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지 않습니까?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또 다른 하나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44절. 10장 44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이고요.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진동하더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곤비하고 내 영혼이 힘들어할 때, 메마른 광야와 같을 때 성령의 담비를 여러분 구하시려면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유로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이 세 가지는 뭐가 다를까?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born again, 거듭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건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매일마다 받아가는 거죠. 성령의 충만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매일마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거듭남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 거듭남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성령께서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걸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뭘까? 우리가 대표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성령의 충만과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해달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제가 예전에도 설교 말씀 가운데 설명을 드렸는데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 하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셨어요. 그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인데, 여러분 이 기름 부심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때, 능력을 주실 때 이 기름 부심을 준다라는 표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조금은 다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사명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내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할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봤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과 기름 부으심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봤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삶에 한번 적용시켜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겠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영어로 The Gift of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우리 은사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반드시 이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는요, 이 은사가 하나님 안에서 막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마음껏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날을 살아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다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지만 또 효과적으로 사역하려면 하나님의 이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의 더 중요한 표지는 뭐냐면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 아홉 가지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열매가 잘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인내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가 있고 충성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없고 그 반대적인 모습이 나에게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면 은사와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두 가지 중에 당연히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은사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역사하시는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자기의 자의적인 힘과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예, 은사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거 위험한 겁니다.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은사만 드러나면 여러분 이것은 더 위험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준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능과 은사는 달라요. 재능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왜 이걸 주시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재능과는 달라요. 이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은사를 상태에서 이 은사를 발휘해야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이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내 의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늘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인 열매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저 같은 직분자들, 목회자들이 더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열매가 함께 드러나고 있는가? 이 열매가 없이, 이 거룩한 성품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인간의 열심을 부리는 것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어서 하나님의 이 은사를 마음껏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